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31일 수요일입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 하여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 하여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로마서와 구약 레위기입니다.
13장 모든 사람은 자기를 다스리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권세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권세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에 맞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세우신 것에 반항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통치자들을 두려워할 까닭이 없습니다. 오직 악한 일을 하는 사람만이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는 일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여러분을 칭찬할 것입니다. 통치자들은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한 일을 하면 두려워하십시오. 그들이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받게 될지도 모를 벌이 무서워서 뿐만 아니라 양심 때문에도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또한 양심 때문에 여러분은 세금을 바칩니다.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들의 시간을 다스리는 일에 다 바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 모두에게 바쳐야 할 것을 바치십시오. 조공을 바쳐야 할 사람에게는 조공을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는 관세를 바치십시오.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하고 존중히 여겨야 할 사람은 존중히 여기십시오. 어느 누구에게도 진 빚을 갚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빚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라는 계명들이 있습니다. 이 계명들과 그 밖에 다른 모든 계명들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라는 이 한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것은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알고 있듯이 우리가 아주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날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기 시작할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밤이 거의 다 지나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처신합시다. 진탕 먹고 마시는 연애나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이기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Keep your eyes upon Jesus, for all that you ask He will do. Called you to serve Him, and gladly He'll carry you through. Keep your eyes upon Jesus.
He does what no other can do.
To Jesus,
believe,
and He'll solve them for you. Keep your eyes upon Jesus. He has made a new creature of you. And you will grow in His likeness, as daily your life you renew. Keep your eyes upon Jesus.
He does what no other can do.
Solve them for you.
Oh, believe,
and He'll solve them
by Him.
레위기 제12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을 길러라.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여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다. 마치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여드렛째 되는 날에는 아이의 포피를 잘라 할례를 베풀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도 산모는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산모는 30일 동안 집안에 줄곧 머물러 있어야 한다. 몸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산모는 거룩한 물건을 하나라도 만지거나 성소에 드나들거나 해서는 안 된다. 딸을 낳으면 그 여자는 두 주일 동안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산모는 66일 동안을 집안에 줄곧 머물러 있어야 한다.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몸이 정결하여지는 기간이 끝나면 산모는 번제로 바칠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속죄제로 바칠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회막 어귀로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주 앞에 바쳐 그 여자를 속죄하여 주어서 깨끗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그 여자는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산모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지켜야 할 규례이다. 그 여자가 양 한 마리를 바칠 형편이 못 되면 산비들기 두 마리나 집비들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쳐도 된다. 그리하여 제사장이 그 산모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 여자는 정결하게 될 것이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개종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람들이 개종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종이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까지 세속적인 생활 방식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깊이 연구하는 여러분을 위해 이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워지자 이집트에 사는 우리 백성의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요셉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다른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 왕은 우리 조상들을 교묘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우리 조상에게 갓 태어난 산의 아기를 모두 내다 버리게 하여서 산의 아기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아주 잘생긴 아기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석 달 동안 몰래 집에서 키웠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더 어쩔 수 없어서 아기를 밖에 내다 버리자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아 길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지혜를 다 배워서 그가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40살이 되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하나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 이스라엘 사람을 편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서 이스라엘 사람의 안갚음을 하였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시려고 자기를 쓰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줄로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 둘이 싸운 것을 보고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거 보시오. 두 사람은 형제가 아니요. 그런데 어찌하여 서로를 해치는 거요? 형제를 괴롭히던 사람이 모세를 밀치며 말하였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당신은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일 셈이요? 모세는 이 말을 듣고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나그네가 되어 살면서 아들 둘을 두었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시내산에서 가까운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불타는 덤불의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가 좀 더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다가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무서워 떨며 감히 쳐다보지 못하였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신을 벗어라.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짓밟히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그 짓눌림에서 풀어주려고 내려왔다. 자 가거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돌려보낸다. 이 모세가 앞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당신을 우리의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라고 말하며 배척하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덤불 속에 나타난 천사를 통하여 이 모세를 통치자여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홍해에서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놀라운 일들과 기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동족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세워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중으로 모여 있을 때에 거기 있었습니다. 그는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는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의 중재자였습니다. 그때 천사는 그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어 우리에게 전하게 하였습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리라 하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이제는 저들이 지적한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지적한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위하여 율법의 전달자인 모세의 탄생과 성장, 교육, 그리고 나름대로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해방을 위하고자 하지만은 결국 미디안으로 도망하게 되는 모세의 인생 항로를 소개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모세가 지적한 기도를 소개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주님의 진리를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예수기도 앞으로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율법을 인류에게 주시기 위하여 세력이 점점 강해지는 것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자아이가 나면 바로 나일강에 던지라는 법령을 공포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시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십니다. 그것도 가장 안전한 바로의 딸의 가정에서 장차 이집트를 징벌하고 자기 민족을 이끌고 나갈 모세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특히 모세의 혈기방장한 민족을 위하는 인간적인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같은 세월 동안 그의 영적인 부분이 다듬어지고서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됨을 보면서 영적인 일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점검하는 귀중한 계기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리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17절에서 22절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즉흥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실행하시기 때문에 특히 성경 속에서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라는 말씀은 늘 귀중한 역사의 변화를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바울사도는 이것이 바로 창세전부터 예정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간악한 이집트의 박해와 간계에도 번성하여 많아질 수밖에 없었고 만약에 요셉이 아니었다면 자신들이 다 죽었을 것임에도 과거에 받은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자 그 어린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때의 모세를 나게 하십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준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때의 모세가 났는데 20절 상반절인데 그때에는 즉 하나님의 약속의 때요 이스라엘에게는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 모세를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살 수 없는 데서 살아났기 때문에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함을 깨닫게 되고 모세를 가르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가 바로 모세의 부모의 한계일 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버려온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21절에 그랬거든요. 이집트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의 궁전이었고 바로의 딸이 자기 아들로 기르는 것보다 완벽한 보호는 없었을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바로의 딸의 아들로 길렀기 때문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22절에 세상적인 모든 것을 섭렵하는 데 역할하게 됩니다. 세상의 학술 그대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바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영적으로 소화시킨 세상의 학술은 나중 모세의 역할에 유용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우게 하셨고 그 말과 행사가 능하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시든지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준비하시고 또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변명 없이 순종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간적인 사역의 실패를 먼저 본다는 겁니다. 다음 항목에서도 보게 되겠지만 이 부분의 시작은 나이 40이 됨에 23절에 라고 이 40은 모세에게 있어서 인생을 셋으로 나눈 숫자였습니다. 또 성경에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언뜻 생각해도 주로 고난과 더불어 많이 거론되고 있는 숫자입니다. 40일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받는 시험이 그렇죠. 세상의 입장에서는 나이 40이 됨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23절겠는데 표현은 이 정도면 이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래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추측으로 억울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보려 했다는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24절에 그랬습니다. 의분에 불타는 모습으로 자신의 생각으로는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25절 상반절에 이것은 모세 자신의 판단일 뿐 정작 이스라엘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25절 하반절이죠. 모세의 의분은 계속됩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야 하느냐 하니 26절이죠. 얼마나 좋은 말이며 화해의 말입니까? 그러나 여기에 돌아오는 반응도 모세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너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27절 하반절 28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나 역사 없이는 어떤 의분도 효과가 없고 반감을 일으킬 뿐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여기에서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해서 아이 둘을 낳고 29절에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위한 훈련을 합니다. 결국 세상의 학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려는 시도는 무모할 뿐이었습니다. 인간적인 혈기나 의분 그리고 확신도 다 불완전할 뿐이고 하나님의 도구로서는 합당치 못하기 때문에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셔서 미대한 광야로 내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일꾼들은 사람들과 의논하는 것보다는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나 아라비아에서 바울처럼 훈련하심을 받게 할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30절에 3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필요한 일꾼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을 봅니다. 미디안 광야에 거친 들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모세의 두 번째 인생의 황혼이 되었을 때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30절에 즉 모세의 두 번째 40년이 다할 때 이집트에서 나고 공부하여 자란 기간만큼의 광야의 목자일을 하고 있을 때쯤 하나님께서 비로소 모세를 다시 찾으십니다. 모세는 80의 나이가 되어서 생전 처음 보는 모세의 모습과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귀히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31절 상반절에 그랬고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대 32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의 발의 신을 벗어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 33절입니다. 사람이 신을 벗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보호를 요청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맨발의 모세에게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녕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34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백성을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데반 자신의 평가가 더해지고 있는 35절 36절을 봅니다. 이 모세는 처음 이집트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한 나이 40이 되어서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볼 생각으로 원수를 갚아 이집트 사람을 쳐죽이고 자기 민족끼리의 싸움을 중재할 때에 이스라엘의 반응은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하던 더 이상 이집트의 학술에 익숙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40년의 갑절을 지난 지금 비로소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또 다른 40년을 보내게 되고 그런 후에도 또 다른 거절과 대항을 만나게 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자신에 대한 거절과 대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에 대한 행위였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초창기의 대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집트의 학술과 말과 일에 능할 때 부르셔서 쓰신 것이 아니라 거친 광야에서 양들을 치고 지키는 훈련과 함께 자연 속에서 순화되고 길들여진 모세를 부르시고 쓰시고자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탄생과 교육과 훈련이 이 하나님의 준비하신 역사를 위함일 수 있습니다. 오늘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일하려고 한다면 사람들로부터는 몰라도 하나님께로부터는 거절당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마음 영예하세 영광의 주 안에 주 앞에 서울이 마음 뛰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랑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러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교의 권위. 이번 시간에는 신약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의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변경을 가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이와 같은 경고를 담은 요한계시록과 그리스도교의 권위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성경에 있는 유일한 예언서입니다. 이 책을 종종 묵시록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릅니다. 이 책은 사도 요한이 그의 말년에 소아시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반모섬으로 유배당에 갔을 때 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중에서 아마 가장 늦게 쓰여진 책일 것입니다. 이 책은 소아시아에 있던 주님의 일곱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이들 일곱 교회 가운데 두 교회는 매우 칭찬을 들었고, 두 교회는 매우 혹독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교회는 칭찬도 받고 비판도 받았습니다. 이 책은 요한이 주의 날에 본 환상의 기록입니다. 주의 날이란 주의 첫날 일요일인데 곧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의미합니다. 아마 성경의 어떤 책도 이렇게 상징적인 문제를 다루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많은 학자가 이 책에 나온 수많은 사물과 상징들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찾아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 책을 연구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한 기록이라는 점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요한은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그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본 것을 기록했습니다. 둘째, 이 책은 매우 상징적이라는 점입니다. 대체적으로 성경의 기록은 문자적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예언서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나오는 일곱 촛대는 이 책의 수신자들인 일곱 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징과 환상을 해석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을 아무 주저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난해한 구절에 대해 자의적 해석을 내리는 학자나 대부분의 시간을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만 설교하는 사람들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설교는 청중의 흥미를 끌 수는 있지만 많은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생한 묘사가 나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번 시리즈 마지막 편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이로써 성경의 모든 기록은 끝이 납니다. 성경은 약 2000년 전에 완성됐지만 그 영향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약 성경을 권위 있는 책으로 인정하는가라는 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신약 성경의 계명들을 오늘날에도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분열의 기본적인 원인은 권위의 문제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위가 교회에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약 성경이 권위라고 여기면서도 그것을 성문화된 교리로 따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신약 성경이 믿음과 실행의 유일한 권위라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점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권세는 권위를 뜻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 계실 때 다음과 같이 증거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을 보면 평범한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을 보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이와 같은 권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권위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모범을 받은 사도들의 말씀에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가 자신에게 있음을 말씀하신 후에 사도들에게 그 권능을 주시고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그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권세를 갖고 가르쳤으며 서신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들의 권면과 가르침은 예수님의 권면이나 가르침과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육신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긴 신약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약성경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할 권위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신약성경의 가르침에 변경을 가하는 일은 다음과 같은 경고를 받습니다.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복음에 무엇을 더하거나 죄함으로써 그것을 왜곡시키는 것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요한이서 1장 9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이 침묵하는 것은 우리도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성경의 명령이나 교훈의 본질을 오늘날 21세기에 맞춰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시대에 침수로 행했던 세례의 방법을 약식이나 물뿌림으로 변경하는 것 등은 성경의 교훈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신조나 교리 혹은 신앙 고백 등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만든 그와 같은 것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혹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와 같은 것들을 권위로 받아들인다면 사도 요한이 요한이서에서 경고한 것처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그와 같은 신조나 교리들이 서로 모순을 일으킨다는 바로 그 사실이 성경과 일치될 수 없다는 증거가 됩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세 번에 걸쳐 신약교회의 본질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1세기의 초대교회가 어떠했으며 오늘날의 교회는 어떠해야만 하는지를 신약성경에서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권위로서 우리에게 보여준 순전한 교훈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에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항아리 여섯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Jesus, love of Jesus,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I have the love of Jesus, love of Jesus,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to stay. And I'm so happy, so very happy.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지만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선택해 함께 머물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돕도록 했어요. 이 열두 제자를 사도라고 부른답니다. 그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가나라는 마을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가나는 갈릴리에 있는 마을입니다. 혼인식에는 항상 잔치를 벌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초대되었어요.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도 초대를 받아 그곳에 갔습니다. 잔치에는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사람이 많이 오면 음식과 포도주도 많이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손님들에게 포도주가 더 필요한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에게 와서 우리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왜 예수님에게 갔는지 궁금하네요. 예수님은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뜻이랍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 그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곳에는 여섯 개의 물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어요. 하인들은 아구까지 물을 채운 후 그 물을 떠서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갖다가 주었더니 물이 아니었어요. 포도주가 되었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인들은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포도주를 맛보게 했어요. 연회장은 그에게 최상급의 포도주를 끝까지 남겨두었다고 말했습니다. 보통은 안 좋은 술이 연회의 마지막에는 나온다고 했어요. 연회장은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것을 몰랐지만 하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의 큰 영광을 말해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And I'm so happy, so very happy. I have the love of
of Jesus in my heart.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화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이고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고 신앙을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으로 소개하는 찬양은 우리 마음으로 노래하는 아카펠라입니다. 여기서 일일이 이름을 밝히진 않지만 본 방송을 위해 아름다운 찬양곡을 제공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사람이 여러 모양으로 기여한 희생과 노력으로 이렇게 방송을 통해 많은 사람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목격하는 기쁨을 허락하시고 그 모든 일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직접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절실히 느끼며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십자가에서 희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